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1, 2절을 통해서 주님 제 심정을 아릅니다 라는 그와 같은 예,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저 주님께 어떤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정을 아리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있는 그 답답한 그 어려움 그와 같은 것들을 토해내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참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나갈 때 도우심을 구하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매우 정형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떨 땐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에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정말 엎드려서 우리 주께 아버지께 우리의 심정을 아뢰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나의 가장 무너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만 저의 힘입니다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방을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어려운 상황 조건 속에서도 나의 지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래서 저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3절과 4절처럼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3편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절, 2절, 3절, 4절이 있듯이 이렇게 한 절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내용처럼 이와 같은 것을 봤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3절과 4절입니다. 3절은 주님의 평화를 확신합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6절의 말씀을 저들이 읽었습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들 그렇죠? 참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곤하게 잠드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곤히 잠들고 깨어남도 오직 주님이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잘 곤히 잠들고 깨어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데 뭐 누웠다 하면 잠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머리 댈 곳만 있으면 5분 내에 꿈나루로 향한다는 분들도 그렇게 계시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성 씨가 이 하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님들이 정말 어떻게 그 두 가정이 똑같이 형제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기댈 때만 머리만 댈 때가 있으면 금방 잠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신기하게 보면서 하씨 가문에는 뭔가 특별한 이제 특징이 있구나 기이한 그 이상하게 또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당수의 현재인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어제도 잠을 설치고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이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유들은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겠죠. 저녁에 또 화장실을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있거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골몰하면 잠을 설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편 시편을 지은 다윗이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면 참 여러 있었던 경우입니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뭐 비방하는 사람들, 그의 소중한 관계들이 다 깨진 경우, 또 평생 걸쳐서 수고해서 세운 일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일, 예,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순간 사라지는 자기가 만드는 평안과 안정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누워 고나게 잠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뭔가 비밀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같이 나누는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의 그 내용은 선지자들의 그 활동도 있죠. 엘리야, 엘리사의 활동이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인 유다. 이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유다는 선한 왕들이 좀 있었지만 북왕국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한 그런 왕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한 단지 70여 년 되는 정도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왕조가, 다른 왕조가 섰습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의 왕들이 계속 그래 바뀌는 정도로 불안했어요. 그 왕들은 선정이 아니라 악정을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되었고 왜 도대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상실해 갔습니다.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이유는 바로 열왕기하 기자는 계속 강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탐욕을 찾았기 때문이다. 왕들도 그랬지만 그나 백성들조차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일을 계속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만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는 자에게 있는 특징이 바로 6절에 지금 우리가 보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현실인데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왕권을 동원해서 그를 가둬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경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자기가 핍박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잘한다, 왕 잘한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죠. 근데 이 왕은 사람들 눈치 보고 정치 후원을 다지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게 나에게 득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죽일 속셈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밖에서는 환호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잠날이면 사형에 처해져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밤 군인들 틈에 껴있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것도 얼마나 선잠이 아니라 곤히 잠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죠. 그를 풀어주려고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가지고 그냥 흔들어도 안 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옆구리를 쳤어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씨도 하씨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니겠죠. 네, 베드로는 그렇게 곤히 자고 풀려났어요. 자, 정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감옥에 처놓은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듣고요, 경비병들을 사형에 처해요. 자기 분노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유다 있던 유다를 떠나요. 그래서 여름 별장과 같은 곳이었는데 가이사라로 피신해 갑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일까요? 헤롯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였고 헤롯은 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완전히 다른 반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평안의 차이는,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평화가 있었어요. 대신 헤롯은 세상에서 만드는 가짜 평화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짜 평화는 언제든지 부서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화가 있으세요? 그냥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정말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엔 없어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평화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그 상태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있기 시작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얼마나 평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이 깨트립니다. 일부러 깨트리기도 하고, 지키겠다고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폭력으로 평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폭력으로 뭔가 주장하려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저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 내용으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저격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political affiliation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이 폭력으로 뭔가 자기들의 어떤 뜻을 관철하고 거기에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느 누가 하던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당이 그 리더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다스리고 있는 그 룰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평안 중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한 그렇게 주님의 법도를 따라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잘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들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제거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평화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네. 오직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이웃 간의 평화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있어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간의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확신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가 있으니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니 그 평안 가운데 제가 잠들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또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구해 주시고 복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게 어떤 복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잘 우리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짜 평화, 가짜 복, 어떤 가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먼저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그 느낌이 좀 어떠세요? 오 쉽지 않네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어떻게 일부러 들려고 한 건 아닌데 기도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주님 아무개가 저한테 참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의 뺨을 치시고 그의 이빨을 다 분지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와 성경적인 기도네. 말씀 따라서 기도하잖아. 그러시겠어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아마 그러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뭐 이렇게 하는 기도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많이 알려진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어떤 하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뭐 부흥집회에 인도차 가서 새벽기도회를 쭉 인도를 하는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랍니다.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집회 내내 새벽기도에. 그런데 어떻게 그냥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들리더래요. 내용이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주님 그것을 그냥 한번 혼내주셔서 바뀌게 해주세요.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시냐 했더니 제가 사실은요 제 며느리가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한번 혼내주셔가지고 내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건 바른 기도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편 3편을 지은 다윗도 그런 식이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는 이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분노, 나를 이렇게 몹쓸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일을 부러뜨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시면서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화나면은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돼. 뭐 그 솔직한 거야. 이런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잘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원수들을 꺾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일을 얘기를 해요. 그 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음을 다윗은 봐야 했을까요? 이 모든 악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 세력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단지 자기의 보복을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방해하는 자들을 그렇게 제거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까요? 공의로우셨습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꺾으셨다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품고 사는 일을 못하게 막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원수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존재들, 세력들은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계속 활동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신 뜻을 가로막고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있는 전체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 그러나 자비하신 가운데 그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뭐죠? 재림의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악,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이 간단한 그 내용이지만 전체 성경의 파노라믹한 그런 주제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그 모든 이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통칭해서 한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나와서 진행하는 가운데 그들을 계속 공격하는 한 종족인 아말렉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계속 대대로 아말렉의 그런 활동은 있고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종족을 하나님이 뭐 다스리시는 것은 그 당시로 끝났다면 대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그려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를 이어서 일할 그 여호수아에게 전하라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그에게도 일러주어라. 이어지는 세대들에게도 아말렉을 멸절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결심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아말렉이 바로 그랬던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름을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뭐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이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공동체 상징.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언제나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외쳐요.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아말렉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말렉이라는 세력은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안에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 원수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가 끌리는 죄의 법.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이 몸에서 누가 건져줄까? 그랬을 때 우리가 8장에 로마서 이제 7장 마지막과 8장 첫 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고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이 한마디로 육신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 내 이 고집스러운 성향. 그래서 이어지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어떤 그런 성향, 나의 어떤 고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엔터테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엔터테인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못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내 육신을 또한 한쪽은 내가 여전히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나의 성향을 내가 인정해주고 있다면, 한마디로 거기 자꾸만 이 피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충돌과 갈등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과 맞서서 싸우는 내 안에 다른 법이라는 이 존재를 육신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고, 뭐 이런 말들이 뭐 여러 말로 대신할 수 있지만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고 관철시키겠다는 내 마음속의 흐름이에요.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fleshly desir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이런 어떤 에고라든지 자만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매우 예쁘게 포장을 해요. 사람은 그런 멋이 있는 것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나의 필링에 대한 솔직함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포장하지 말라 그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멜렉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런 적이 있고 내 밖에도 적이 있어요. 그 힘으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듯이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 성령님 오셨죠?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무슨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성령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이 영적인 초자연적인 삶을 내 자연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뭘까요? 그건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패션이죠. 세상의 풍조.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야지 사람이 어떻게 거슬러 살겠느냐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적으로는 아니죠. 아멜렉과 함께 같이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멜렉은 처음에는 타협하고 걸어주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쳐요. 그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계속 만들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함께 일어나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요,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의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짐승이 아시는 것처럼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사자가 사람 콱 물면은요 두동강이 나요. 그죠? 네. 결코 네, 이 원수 악마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멜렉의 존재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삼위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안과 밖에 싸움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일은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구원받고 사는 그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그런 과거의 구원의 출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동행을 주님과 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심, 경건의 삶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있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삶의 위기가 올 때 뭐 1, 2, 1, 2로 되어 있는데 1, 2, 3, 4로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 심정을 아뢰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주시는 평화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백성을 구해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구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 3편의 처음 출발은요, 힘들게 출발을 해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도 힘듭니다, 주님. 웬 원수가 이렇게 나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끝에 보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한 사람의 나의 건진받는 것이 건진받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공동체에게 복을 내려달라 그래요. 자, 제가 시편의 전체 내용이 5권까지 되어 있다 그랬죠.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창출, 레민신 그렇게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권의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죠. 창세기 주제가 은은하게 흐르고 있어요. 오늘 3편을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삶으로 부르신 것을 여기서 또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복은 세상이 찾는 가짜 평화, 가짜 안정이 아닌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잖아요. 그 복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도 그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구원의 복,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을 끼치는 예수의 공동체로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듯 예수님과 동행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서 천국복을 나누시는 그런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특히나 이 나라의 어떤 그런 폭력이 일삼아지는 그런 일이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폭력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트럼프 그분도 잘 회복이 되고, 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망자들과 그 사망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